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한 대로 그 교우들이 여행 중에 거의 많이 빠졌는데 또 아파서 못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오늘 우리 병학 형제랑 효지자매 또 효지자매 동생 같이 방문해서 반갑습니다. 하도 오승 형제가 저한테 프레셔를 줘가지고 제가 이제 일주일째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길러보려고요. 레코나이즈 못했구나. 유대? 유대? 딱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 이제 한번 이제 우리 아들하고 우승 형제가 하도 프레셔를 줘가지고 해보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그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죠. 그렇죠. 연말이 되면은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말에 막 흥청망청 기분 좋다 그러면서 먹다가는 큰일 납니다. 특히나 뭐 케이크나 쿠키 같은 거 디저트 먹어야지 연말인데 뭐 이러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기름진 음식도 계속 먹어서는 그 안 되죠. 자제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좀 몸이 무거워졌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입을 옷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쟈니 우드로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와, 아담과 하와의 하와, 하와는 마음대로 먹으면 입을 옷이 없어서 모두 벗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 경험한 여성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좀 틀린 해석이지만, 그러니까 다른 앵글에서 이야기한 해석이지만, 마음대로 먹으면 옷이 없어서 옷을 벗어야만 한다라는 것, 입을 옷이 없다라는 것을 처음 경험한 여성이 하와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도 적절한 것 같아요. 어떤 시즌뿐만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안 되는 그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죠. 나이에 따라서 자제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갈수록 뭐 가공식품, 소세지, 이런 거 그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저희 가운데는 이렇게 특별히 기름을 좋아하시는 분도, 기름을 좋아하셔서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먹어서 안 되는 것과 평소에 자주 먹어서 안 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떤 사람의 체질이나 건강에 특별히 안 좋으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으로, spiritually, 영적으로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 있죠. 창세기의 선악과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창세기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선악과만은 안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Surely you will die.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을, 선악과라고 하는 먹거리를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그것은 결국 밥상이죠.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밥상인데 그런데 선악과는 단순히 먹지 말아야 할 밥상이 아니라 죽음의 밥상이죠. 먹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밥상에는 앉아서도 안 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밥상의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밥상은 단순히 영적으로 죽는 밥상은 아니었죠. 육신적으로도 그것을 먹으면은 죽게 되는 밥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음으로, 다시 말해서 받지 말아야 할 밥상을 자기네가 받아서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이 있었고 남자는 노동의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그냥 피지컬리도 바들리 피지컬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먹지 말아야 할 그 밥상,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간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돌다가 죽음을 맞이할 뿐인 거죠. 팀 체스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속주의와 십자가의 메시지에는 같은 것이 있는데 세속주의와 십자가의 메시지에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통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신은 죽었고 세상에는 신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은 죽었고 세상에는 신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이신 하나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죽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속주의는 바로 여기까지죠. 바로 그 지점까지입니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한 선언은 바로 그 지점까지인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메시지는 세속주의가 갖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한 발짝 더 나아가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왜 십자가의 메시지는 세속주의와 다르다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인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두려웠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문을 안에서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20장 26절에도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숨어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불안감, 제자들의 상실감, 제자들의 좌절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그 클라이막스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이시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니까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밤, 제자들의 불안감과 상실감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은 자기만의 상실감, 자기만의 불안감, 자기만의 좌절 속에서 살아갑니다. 40대 남자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둘 다 모두 고든 맥도날 목사님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첫 번째 글은 이런 겁니다. 나는 어떤 친구가 던진 다음에 커멘트를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나오곤 한다. 왜 미소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을 읽어보면 내가 인생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홈런을 칠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그저 야구공에 맞지 않고 무사히 경기가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네. 이게 40대들이 느끼는 마음이라 그래요. 혹시 30대도 그러세요? 매번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홈런을 칠 것 같은 그런 20대를 보냈는데 30대가 되니까는 혹시 야구공에 맞지 않고 경기만 끝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또 이런 시인 에드스맨즈가 쓴 이런 시도 있다고 합니다. 40이 넘은 남자들 한밤중에 일어나서 도시의 불빛을 쳐다보고는 인생이 왜 그리도 긴지 의아해하고 어디서 길을 잘못 들어섰는지 생각한다. 굳이 40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0대는 30대 나름대로, 20대는 20대 나름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우리 모두는 그런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속주의가 멈추는 지점은 바로 여기인 거죠. 제자들이 느낀 것처럼 나는 밤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하나님은 죽었고 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신 것 같지 않다. 나는 두렵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처음의 반역의 밥상, 다시 말해서 먹지 말아야 할 밥상에 앉았던 그 결과로 비롯된 영적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에서 우리 인간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리는 것이 곧 밥상이라는 거죠. 거역의 밥상에서, 죄악의 밥상에서 이제 소망의 밥상이 무엇인지, 약속의 밥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차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이 스스로 차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차려 주셔야만 하는 밥상인 거죠. 12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있었던, 좌절과 불안감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리고 13절에도 이어서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침 밥상을 차려 주신 겁니다. 우리 시대의 유명한 그 소설가 황석영 선생은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을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한 일 때문에 교도소에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있을 때 눈 오던 날 겨울에 자기와 함께 교도소, 자기를 도와주던 그 소년범과 교도관 몰래 눈 오는 겨울날에 김치 부침개를 부쳐 먹던 일을 맛과 추억이라는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실감나게 썼는지 김치 부침개는 모서리가 가장 맛있다는 거예요. 끝에 와삭와삭한, 예, 와삭와삭한 모서리가 가장 맛있다. 자신과 함께 김치 부침개를 부쳐 먹던 그 어린 소년범이 갑자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황석영 선생이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엄마 생각이 난다고, 그 소년범이 자기에게 김치 부침개를 부쳐주던 엄마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하는 그 대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책에 나온 그 소년범이 그 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더 철이 들고 아마도 더 이상 범죄자의 삶이 아니라 어머니를 생각하고 자신에게 김치 부침개를 부쳐주던 어머니를 생각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제 나름의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눈 오는 날 교도소에서 어머니의 김치 부침개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식은 아마 더 이상 예전의 사고뭉치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그렇게 디베라 바닷가 어부의 삶으로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상실감과 불안감 속에 있는 그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아침 밥상을 대한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전과는 달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 터닝포인트가 된 것은 바로 디베라 바닷가의 아침 밥상인 거죠. 먹지 말아야 할 열매, 먹지 말아야 할 밥상 앞에 앉았던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린 것은 이리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의 밥상이었습니다. 그 밥상은 용서의 밥상이고 긍휼의 밥상이고 그리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런 인정의 밥상입니다. 그 밥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몸이 살았습니다. 저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밥상만을 차려주시고 멀찌감치 뒤에 앉아계셨을까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셨을까라는 것을 상상해보면 당연히 제자들과 함께 그 밥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서 먹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밥상을 대하시고 먹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것임을 보여주는 암시이고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신 그 디베라의 그 밥상이 우리에게 약속의 밥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은 이제 육체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 아담도 아니고 옛 하와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처럼 우리도 그 밥상을 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그 약속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과 함께 밥상에서 먹고 마실 때에 아, 우리도 이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차려주신 떡과 생선을 먹으며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remember,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뛰어넣어서 생각하면 다시 멤버가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Remember.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러나 디베라 밥상을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밥상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것을 다시 remember 되는 그런 그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죽으시고 우리 인간처럼 사시고 우리 인간처럼 죽으셨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영원한 약속이 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이죠. 한 교회가, 한 공동체가 그 밥상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소망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직 유일한 복음이신, 오직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리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자신의 삶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또 다른 예배는 우리 주일의 예배를 예배 가운데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또 다른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감히 밥상의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밥상을 통해서 우리가 차리는 밥상, 우리의 일상의 밥상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영의 말씀과 그리고 그런 육신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것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돼야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매일 차리는 밥상에서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예배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시리즈의 설교를 마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LA나 한국을 여행하는 분들에게 한 끼도 허투루 먹지 마라. 한 끼도 대충 먹지 마라. 라는 그런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와 함께 밥상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 아니 혹은 여러분들의 모든 밥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먹는 한 끼를 허투루 먹지 마라.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 밥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기억되고 그리고 그 약속에 우리 모두가 기쁨과 기대로 그리고 소망으로 참여하고 그 밥상에 누가 앉던지 간에 여러분이 차리는 밥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이 다시 기억나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 밥상은 허투루 먹는 그런 밥상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의 밥상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리고 구원의 밥상, 공동체의 밥상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약속의 밥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새 몸으로 그 밥상을 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메시지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새 영과 새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 밥상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 그 밥상을 대할 것이라는 사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